여자면서 여자가 아닌 것 같고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 정체성 장애자라고 합니다.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려하는 사람, 혼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미국 TV를, 미국 와서 TV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나와서 자기 자신의 그런 성 정체성 장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여자로 태어날 때 본래 여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앞만 봐도 자기는 자기 속을 보니까 자기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로 한참 살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수술해서 다시 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자가 남자가 됐다가 남자가 다시 여자가 됐다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나중에 남자가 됐어요. 또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살고 있었던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엄마가 아빠가 두 명이고 아빠가 집에 두 명이래요. 한 번은 엄마가 두 명이래요. 자기 집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아빠가 있든지 항상 엄마가 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 엄마가 자꾸만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자가 됐다가 아빠가 됐다가 엄마가 됐다가 자기가 성적인 그런 어떤 정체성에 혼돈이 오니까 계속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니까 그 밑에 있던 아이들도 혼돈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성정체성의 장애가 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 비단 어떤 성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인 같은 헷갈려하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쩔 때 보면 자기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그럴 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혼동스러운 거예요.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는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크리스천 아닌 것 같은 삶을 자행하며 살아가면서도 어떤 길티 필링도 없이 그저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 정체성 자 뭐 그런 어떤 장애 이런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정말 그렇게 가져도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까? 먼저 저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성인식을 할 때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나중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거기에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책망하는 말투로 말합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책망하는 말투로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완전히 다른 말로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당연히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한테 반문하고 그 책망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게 가져야 되는 이러한 교제요, 이러한 삶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습입니다.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그곳에 기거하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예배드려야 할 하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누구보다 확실히, 심지어는 그 12살 때에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확실한 정체성, 하늘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바로 돼 있어야지 그 정체성에 입각한 대로 그의 삶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던 하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혼동하는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지금 어린 12살의 어린 소녀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실한 그런 정체성의 모습,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자기 자아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확연하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데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다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박수갈채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도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처음 베드로의 고백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고백하는 거였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누누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천사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새벽기도 때 봤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어서 택해서 정말 구원자로서 보내신 그런 구세주다.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의 의미,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 왕의 이 왕권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역할을 다 풀필하는,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 이 하나님 그리스도는 인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줄 모르냐? 모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와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서부터 교제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처음이라는 그 비기닝,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로서 교제하셨던, 연합되어서 하나로서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나이까라고 자기의 신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알 것 같은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리아도 몰라요. 요셉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같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줄 것 같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박수 쳐줄 것 같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격려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투애로 말해요. 예수를 뭐 저렇게 믿나? 예수를 뭐 저런 식으로 믿나? 우리가 말하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부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그래도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마리아가 요셉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내가 확실히 하고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내가 드러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왕따시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가장 친한 동료, 내 주위에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반려자, 남편, 아내, 어머니,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는 정말로 내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운 친구, 부모, 형제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부모 형제들이 제일 잘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안 믿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모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독하고 우리는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되어진 이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하며 이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계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깨달아주시고 언더스탠드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삶,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연히 하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말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시며 정말 이 경주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는 가르쳐줍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첫 번째 한 것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이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지만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육신의 부모가 사실은 실질적인 부모가 되지를 못하죠. 요새 어떤 분은 카톨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니 그래도 요셉하고 마리아가 실질적인 육신의 부모인데 노노노 육신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이 몸만을 이용한 거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태초에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 피조물이라는 거죠. 요셉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님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아들이지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써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의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 어머니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성육신했다는 거죠. 인카네이션했다는 거.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인간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성육신했다고 그랬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의 권위, 존귀, 예수님이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그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어떤 기존의 틀과 제도와 그런 인간의 삶 속에 자기를 그 안에 집어던진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것에서 완전히 인간같이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권리를 보기를 다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에게도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에 따라 순종하여 받으시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as obedient to them. 그들에게 순종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야.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순종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순종했다. 인간의 육신의 부모한테도 순종했다. 하나님한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순종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 이건 예수님 스토리죠. 뭐 내가 그렇게 합니까? 이 예수님 스토리지 이거 우리 이거 That's not my story. 이렇게 얘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순종은 양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에게 순종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인간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저는 몇몇 구절을 제가 보면서 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말고 인간에게 순종하라는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성도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높으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좀 자꾸만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높다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니까 내가 뭘 부족해서 저런 사람한테 복종해야 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제가 뭘 부족해서 저 사람한테 제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부족한데.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는 말은 안 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뉘앙스가 불편한 거예요.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불편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 앞에 왜 술 취하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문제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말은 다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낮게 여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서로 복종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순종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피차 우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삶은 이 복종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분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명을 받으면 큰 일을 처음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첫 번째 한 것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육신의 아비 밑에서 어미 밑에서 순종한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요 52절에 보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아기들을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아기들이 이제 태어날 건데 아기들이 태어날 때 많이 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 어렸을 때 키와 지혜와 키가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in favor with God and man,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친절 호의 사랑 가운데 성장했다는 거죠.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랑도 받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인간관계는 안 좋아. 이런 분이 있어요. 저분은 참 정말 믿음이 좋고 사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인간관계가 참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요. 반성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라는 그 단서가 나옵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레코그나이즈하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순종하는 삶, 생각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런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거기서 뭐라고 1장이 뭐라고 됐습니까? 네가 정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같이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순종하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도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다 사랑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데 내가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연단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단련시키고 회개시켜서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도록 이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자기 계명을 등한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순종이 귀하고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시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시일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오랜 기간을 연단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게끔 만듭니다. 내가 지금 복종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키게 만들어요. 연단시켜서 그 기간이 내가 버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하나님의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 입에서 확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나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나타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받습니다. 늦게 사랑하고 버티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10년이 될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해서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